할렐루야.
네.
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존전에 하나님의 성소에 불러주셔서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영광 가운데 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하신 안식의 은총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분일 장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 앞에 나와 아뢰고 고백할 때 주님은 믿음으로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 기적으로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심정 가지고서 오늘로 예비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출타한 종도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결혼도 앞에 두고 있는 소식도 듣고 또 이렇게 졸업식도 앞에 두는 소식을 듣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고 특별히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제목인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 이미 아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드러나게 하시고 묻힐 드러나게 하신 주께서 오늘 모든 일이 다 밝히 알려져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 개인의 가정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짊고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로 주 예수 이름으로 터치하셔서 오늘로 새로움으로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주님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의 연약과 질고와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인데 그 효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한 대로 캄보디아에 14,000개 마을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저들의 심령 속에 회개와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가장 치료는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와 실행의 본을 통해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 주간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말만 그러신 게 아니고 성자가 친히 그 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보이셔서 원수까지, 말단에 있는 그까지도 그 사랑이 파급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자가 받아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신 원리가 거기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에 얼티메이트 골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천당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뭘까요? 오늘 이 땅에서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만 누리는 거.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고 바울의 에베소 3장의 기도인데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뭐 그냥 무심코 한 얘기겠거니 고통만 얘기하겠거니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성취하게 하려고 그 말을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의 신앙인데 놀라운 고백이죠. 죽으면서도 성경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이건 성경의 보통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어요. 우린 예수님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두 쪽이라도 예수님의 성경관을 우리는 끝까지 파송합니다. 또 실제로 그 속에 머물 때 만족이 있어요. 그걸 머물 때 우리가 이 만족이 계속됩니다. 이 사실을 십자가상에 보이셨을 뿐 아니라 또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진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고백하시기를 내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란 말이고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라. 이게 전부 주권 인정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상에 보인 큰 빗줄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느냐? 예수님 출항하면 돼요. 모든 일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가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신 약속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은 세상이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여기 강도가 구원받는 것도 보면 하나의 사건이지만 즉각 구원받잖아. 믿고 회개하고 믿으니까 그 즉석에서 그냥 천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십자가상에서 강하게 보이신 주님은 오늘 우리 생각하는 오계명의 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될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계명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목을 내 아들과 내 어머니라는 말이 좀 이상한 제목처럼 들려요. Your son. 그러니까 저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서 Your son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우리 저 개역에는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소유격을 말하는데 내 아들이라 그래, 아들. 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런 것을, 그 말을 인용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마지막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자기 그 제자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라 그래. 이 사건 가지고, 우리가 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왜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했을까? 보라 내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말 속에서는 사실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참 준비를 그렇게 많이 그동안도 뭐 하느라고 합니다만 많이 준비했어요. 이것저것 봤는데 이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십자 오계명에 대한 사건인데 효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 1계명이 최초 우리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똑같은 사랑의 흐름이에요. 그 십자가 상에서 이것을 다 말씀도 하시고 실천으로 보이신 거야. 5계명, 특별히 어머니에 대해서도 몸이 그렇게 자기가 아파 죽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부터 얼마나 보통 어려운 건데. 그런데도 그것을 터치하신 거야. 내 어머니라. 효도하라. 그런 말이야. 효도하라. 내 가정의 효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첫째 생각할 것은 5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본임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계명, 십계명,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율법 가운데 요 율법 요약한 뭐라 그랬어요? 십계명 요약된 십계명으로, 그리고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명,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10가지 계명 뭐예요?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거 전부 사랑의 계명 요약이 되죠. 이 모든 5계명은 모든 계명의 근본인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1계명이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인륜 관계에 있어서 근본 계명은 5계명이다. 이것을 여기서 강 1계명이 다른 2에서 4계명의 중심이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형상 만들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 그 내용이 4계명 1 4, 2 3 4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계명이 기본입니다. 기둥입니다.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관이 분명치 못하면은 다른 거 막고 혼잡해져요. 우상 만들어도 그게 엄청난 큰 저주인 줄 모르고도 그걸 만드는 거야. 하나님 막 함부로 말하고 말이에요.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것도 그냥 내 볼장 다 보는 거야. 이것은 저 1계명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당신은 뭐를 믿느냐?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신관 문제가 항상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문제가. 어떤 목사님 또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뿌레아라, 그건 뿌레아라 그러거든, 뿌레아. 뿌레아는 아버지를 부를 때도 뿌레아라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불교의 막이란 부처도 뿌레아라 불러.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뿌레아 예수라 그래. 뿌레아란 말을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 어떤 분은 이것이 그 뭐야, 뿌리 하나 부르면 이상 부처 생각한다 그러고, 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수님 교회에서 뿌리 하라고 부르면, 뿌리 하라 부르면 뭐야, 아, 이 부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자, 신간이 막 흐트러져요. 어디든지 그러세요. 우리도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 한국 용어가 하느님이라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됐죠. 하느님이라고. 이것처럼 우리가 저, 우리 신간 문제가 우리의 생각하는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또 어떤 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니까 삼위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여러분, 이해가 돼요? 셋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라 믿으니까 이건 이해가 안 돼. 정상에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 어떤 분은 예수 한 하나님이 어떨 적에는 성부로, 어떨 적에는 성자로, 어떨 적에는 성녀로 나타났다. 시대마다. 그리고 요새 성령 시대라. 그렇게 이해하면 틀린 것입니다. 성령 그 하나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그냥 역할이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3분의 1 하나님, 3분의 1, 3분의 1다 해, 플러스 3분의 3 하니까 1, 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각 위로 계세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분이 하나가 일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신관이 분명하게 될 때에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막 많이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 그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것이 다 일어나요. 우상 만들고 막 만들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별게 다 일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오계명, 오계명이 오병의 계명을 분명히 우리 알지 못하면은 이해 못하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678금융, 678금융,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네 가지 있죠. 다섯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섯 가지의 모든 계명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이걸 곰곰이 저 묵상하면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가정에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죠. 부모를 갖다가 성경은 원래 그렇게 세웠거든요. 부모를 둔 이유가, 부모를 존중하게 하는 이유가 가정의 부모는 하나님 대리를 대리자로 세운 겁니다. 대리자로. 이게 성경 원리예요. 그러면 저 부모가 내가 하나님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정을 견고하게 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에 다른 이러한 계명들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른 계명 다 보세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그다음 탐욕을 하는 게다 뭐예요? 기준이 없는 거야. 권위가 다 무시되는 권위가. 이 사회의 권위도 있고 질서의 권위도 있고 자기 혼자만 좋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이 권위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야. 요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가지고 이 사상은 뭐냐면 모든 권위는 다저 반대하는 거예요. 모든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뉴에이지 사상 같은 건 아직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네가 하나님 하라는 거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나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란 거야. 이꼭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 오계명이 확실히 세워지면은 다른 방면에 있어서 이와 같이 그 영향을 미쳐져서 다른 계명들이 세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 일계명 그 하나님 신관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인륜의 그 윤리 인간의 윤리를 그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첫번 주신 계명이 뭐예요? 이 오계명입니다. 그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딱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 말이 뭐예요? 뭐 바울이 10개까지 몇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륜 관계에 있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첫번 주신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오계명이란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신 오계명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을 세울 때 기초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가 캄보디아에다가 집 세울 처지는 아닌데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한 여섯 채, 일곱 채 정도 이렇게 세우는 거 보고 관련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데 집세원원이 가지고 여와 좀 다릅니다. 여도 뭐 이렇게 지진이 있으니까 여기 나무리 아니, 거기는 밑바닥이 구멍점을 기초 파고서 세면 콩고리 다 하고서, 그 다음에 기둥 몇개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지붕 올려놓으면 그거 다 되는 거야. 벽돌 이렇게 썼고. 제가 이제, 그래서 여기나 저기나, 그건 지진이 없거든요. 여기나 저기나, 기초가 단단한 거, 집 세울 땐뭐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 삶에서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이 오계명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면서 실상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암의 설교 코멘터리에 보니까 그분이 효도에 행한 일을 효도를 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 존경하시는 스승 되시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왜 효도를 해야 되느냐? 왜 오계명을 집에서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아주 확고하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첫 자연법칙이란 자연법칙. 오계명을 자녀들이 지키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연법칙이래요. 여러분, 이 낭떠러지에서 누가 저 떨어뜨리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하에 죽 살다 큰일 나죠. 예? 부서집니다. 자연법칙이 그런 거예요. 가정에 만약에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리면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이 제대로 이 오계명이 안돼 버리면은 자연법칙을 파괴하는 자가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권위 무시이기 때문에 마귀적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세운 권위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역사상에 지금도 하나의 모범으로 남는 이유가 가정의 부모의 왕국이죠. 가정은 부모의 왕국입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계명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는 목사와 같아요, 목사. 아버지가 자 집안을 모으고 그 아버지 말에는 다 자녀를 순종한 말씀을 듣고 말이 예배를 치인도합니다. 그때는 이 교회 나와가지고 부모들이 계속 아버지가 노트 다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노트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청교도의 삶이었어요. 수백 년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역사의 큰 하나의 모범으로 지금도 청교도의 역사는 지금도 역사적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그 역사는 어디든지 다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도 제가 가지고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게 세워져야 되겠더라고요. 개혁주의, 리폼 개혁주의라, 리폼 퓨리탄주의라 제가 그걸 주장하는데 청교도적 개혁주의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소망이 있지. 거기도 부모들 잘 섬겨요. 무슨 쫄지남데이나 볼지남데이 새해입니다, 새해. 4월달에, 이번 내가 오기 전에 4월달에 그때 왔는데, 15일쯤 되면 쫄지남데이 해서 뭐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가서 뭘 하는가 하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 처음에는 뭐가 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하도 그냥 노는 날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놀아서 이거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만, 집에 가서 뭐 하냐면 그때는 부모님 목욕을 시켜요. 부모님들에게 목욕 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욕시키고 발 닦아드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얼마나 효자들인지 돈 벌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다 임만 쓰는 게 아니고 못된 애들은 뭐 자기 저게 하겠지만 그거한테 얼마를 꼭 내가 보기엔 한 250불 공장 다녀야지 한 250불 버는데 그거한테 한 거의 한 100불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불을. 나머지 150불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건데 그걸 뭐 근거지 하는 거죠. 렌트해가지고. 방도 그냥 자기 방 하나 있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한 다섯, 여섯 명이 그 캠퍼리로 와 있으니까 그돈 벌어 빨리 가는 거야. 그 주말에는 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교회 목회란 게참 힘들어요. 캄보디아 생각보다는. 요새 사진들 보면 뭐 사람들 한 모이면 막 수백 모 이러는 건데, 그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저도 멋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주말마다 그냥 부모님 챙기는 부모님 저돈 갖다 줘야 되니까. 시골에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부모들에게 잘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오계명은 이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계명 지키는 우리와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이걸 무시한다. 권위를 무시하는. 권위 무시하는 게 누구였죠?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권위를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제 위치를 지키지 않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럽니다. 교만해 놓으면, 아, 잘해. 마귀 자꾸 죽으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에게 했거니,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야? 그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저주입니다. 저주.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박목사님 지적하기를 배운 망덕의 행위라 그래. 배운 망덕. 아,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저거 했어요. 저도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하면서도 참 못된 일을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밤에 그 아프면 밤 주무시도 않고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럴 때 뭔지 몰랐죠. 사랑하니 그런 거야. 자기 아들 죽을까봐. 아마 다 그런 사랑을. 그런데 이것을 내가 배반하고 말이에요. 막 무시하고, 저주하고, 성경에 뭐 잠언에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고. 부모에게 축복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아, 그런 사람도 있다고 잠언이 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골라다가 불러가지고, 저 밖에 까마귀지, 까마귀. 까마귀랑 독수리가 이래 날아갈 때, 그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쪼아먹게 하라. 눈을 쪼아먹게 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뭐 제4차 산업혁명이라 별의를 다해도 5개 명이 가정이니까 5개 명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세우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 땅에 따라 해봐.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 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 뭐 어떠냐? 그러면 성경 뭐라 그러냐면 우리 부모에 해당되는 분들, 교회의 권위들, 이게 부모예요. 사회의 권위, 이거 우리 사회질서 파괴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의 권위, 이걸 찾아야 돼요. 권위가 없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생을 많이 둬야 됩니다. 선생을. 이럴 때이 질서가 유지가 내가 사는 길이, 내가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런 것도 이렇게 배은망덕의 행위다. 그리고 배신행위가 되는 거 우리가 뭐잘 아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 에베소 6장에도 그 말을 바울이 인용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죠. 땅에서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5계명 지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잘안 된, 못 되는 건 뭐예요? 5계명 파괴하면, 무시하면 뭐예요? 잘안 돼요. 되는 것처럼 봐도 안 됩니다. 아, 뭐잘 나가던데.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지. 그 다음에 장수하는 거다 원하죠? 어떻게 장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 예, 그러길 축원합니다. 저도 지금 70세가 되니까 맞아요. 우리 집사람과 얘기를 나눕니다만. 야, 언제 세월이 이렇게 흐렸나? 선교지에는 그냥 내 가족도 사실은 다 맡겨버리고 내가 그냥 이제 몸 살려줬으니까 열심히 하다가 주 앞에 바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나가는데 꼭 그것만 아니겠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이번에 많이 배웁니다만 가정을 우리가 이렇게 잘 다뤄야 되는데 제가 나이가 70이 되니까 아 이제 내가 얼마나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거든. 난 살아서 주님 만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 요새 그런 생각이 잘 들어가요. 우리 나이 젊은 아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기껏 살아야 아무리 살아도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난 속을 마이기 때문에 지금 75세까지 하는 건강주의 더 한다 하지만 사실은 80세, 간결하면 성경 80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그 다음에 90세. 그래, 어떤 분 말도 80이 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한대요. 골골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장모님이 100세 돌아가셨는데 100세 되니까 다 허리만 다쳤으면 좀 장도 하실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맥을 못, 화장실도 그런 분이 아닌데, 화장실 다 받아야 되고, 자녀들이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야. 아,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오래오래 살면서, 그냥 몸 아프게 남 피해 끼쳐가면서 자녀들 괴롭히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오래 사는 건 기도의 대상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뭐, 생각이 다르게 했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자 20세 제가 사는 동안까지도 20세로 제가 생각하니 야 20년 동안 바로 살아야지 정이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 성경의 장수는 그저 뭐 세상적인 엔조이 이게 아니에요. 영생을 즐기면서 20년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되게 보니까 어떤 분도 그 내가 그 옛날에 뭐 설교를 한 번도 없고 간증을 쓰는데 아, 이번에 췌장암에 걸려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가 82세인데. 그래서 일을 하다가 젊을 때 우리가 하다가 어떤 중한병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 이후로부터 그 남은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내가 쭉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거 5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을 확실하게 했어요. 5계명을 확실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약속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서 해야 돼, 이 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야 될줄 압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한 사실을 보는데, 아까 제가 출애굽기 20장 10절 읽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구를 공경하나? 부모라 얘기해요. 오늘 여기도 예수님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요선이라고 그러잖아? 그 마리아 앞에서. 그 고통 속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오계명을 지금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계명. 어머니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대상이 분명히 부모라 하고, 그 다음에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여기 아까 확장돼서 뭐라 그랬어요? 내 주변의 이웃, 교회의 권위, 사회의 권위. 이거 다 권위 다 무시하면, 요새 권위를 자꾸 다 얼마나 무시해요. 젊은 그 흐름 속에서 자꾸 뭐다 파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권위가 무서지면 우리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오늘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오계명 가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공경하나? 복종과 순종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공경하라. 우리 출애굽기에는 공경하란 말이 나오는데 바울은 이것을 복종하고 공경하란 말로 얘기 순종하고. 순종이란 말은 후포와 쿠오란 말인데 후포란 말은 to listen 듣는다는 뜻이에요. 아, 코어란 말은 to attend to. 출석이 그 가운데 임석에서 그걸 듣는 거야. 그러니까 순종은 부모와의 늘 교제를 통하여 부모의 뭘 하는지 듣고서 이것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 하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안에 그게. 그래서 먼저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뭐예요? 부모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 캄보디아에서도 이거 설교하면서 늘그 얘기하죠. 먼저 부모 예수 믿게, 예수 잘안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우리 전도하면 금방 믿을 것 같죠? 마지막에서는 뿌려야 다 똑같은데 불교나 부처나 이걸 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겠다고. 아, 기운 빠지죠. 한참 설명하고 통역해서 했는데 나중에 좀 영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영접을 안 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고. 아, 그 말처럼 오늘 답답한 일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강조하죠. 부모를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래,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자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또 선교사들이 오면은 어느 쪽에는 잔치거든요. 이렇게 의약품 나눠주고 그러면은 하나씩 받아가려고 쌀도 주면 쫙 받아가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쌀이 많은 나라인데도 굶어 죽는 사람 없는데 그 쌀이 없어요. 먹는 쌀이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농장에다가 저는 농사할 줄 모르니까 그땅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아가지고 많이 드리면 나중에 벼농사를 해요, 벼농사를. 벼농사니까 이제 한 5헥타라에 벼농사하니까 그것을 이제 다 모아보니까 그 하느라고 운반해야지, 기경해야지, 그 다음에 심어야지, 그 다음에 추수해야지, 운반해야지, 또 나눠줘야, 나눠주면 또 이게 깎아야 돼요. 깎아서 나눠줘야 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1000불이면 되는 거라 3000불 들었어요. 그러나 다들 웃죠. 내가 사실은 그런 한번 우리 저거니까 그 한번 시범을 보이는 지금은 이제 카사바라고 이제 그 뭐야 그 고고 저 감자 있잖아요. 공업용 감자 그거 하는 데가 많아요. 그거 이제 완학 때한 1000불 남는데 그거 하는 데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이제 그 우리 또돈 투자해봐야 남지도 않아요. 그래, 목적이 다른 사람, 그래, 거의 가난하다는 얘기 들으면 즉각 이제 보내죠, 그냥. 그게 전도의 어떤 채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이제 그래 하는 거지. 내 부모를 이제 그 예수 믿게 하라고. 이게 최고의 전도니까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대답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오계명의 그 모든 인륜의 기본인 오계명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 효도를 하는 사람 가운데 뭐 효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제일 대표적인 그 인물이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죠. 룻이 모압 여자였는데 자기 남편 죽고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모압에 모압당해 가지고 그럴 적에 이제는 과부가 됐으니까 빨리 젊은 과부거든. 젊은 걸 빨리 그저 돌아가도록 해주고 부모의 마음,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빨리 너는 네가 할길 가라고. 나는 내가 할 길로 지금 저 베들레헴을 돌아가 가지고 다시 이제 무슨 소식이 들리니 가려 하는데 그럴 때는 이 룻이 뭐라 그래요? 룻이 하는 말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심지어 어머님이 죽는 곳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기 죽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 외에는 어머니 따라가는 이것을 갈라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참그 귀한 그 자부가 그렇게 하는 게 어렵잖아. 쉬워요, 어려워요, 권사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야. 이거에서 나오미가 끝까지, 룻이 끝까지 그, 저 나오미를 섬기잖아요. 마지막 어떻게 돼요?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그 조상이 돼요. 그리스도의 조상.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에 오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주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은 개인 혼자만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죠. 개인이 물론 구원받아요.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까지 가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요. 가정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게. 온갖 사상과 이런 것들이 막 부부관계를 갈라놓고 가정을 파괴하는 사상들이 범람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오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말씀을 지켜나가게 될때 하나님은 약속된 그의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모자의 어머니와 자녀의 그 아들의 효도 관계를 확인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떤 분은 이걸 읽으면서 왜, 그런 고통 속에 왜 예수, 자기 엄마가 딱 있는데, 자기를 낳은 엄마네요. 예? 어머니인데, 이 동정녀 탄생이니까 하신 그 동정녀 앞에서 자기 어머니한테, 네가 여자여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기독교는, 오계명을 무시하는 종교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 여자는 존칭의 얘기예요. 존칭의 말입니다. 이 말이. 여왕에게 하는 그 얘기를, 여왕에게 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그러면 어머니라 하면 더 정감 있잖아요. 그런데 왜그 여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기록한 것이 몇곳 있죠? 12살 때에, 그때가 유월절인가 그때 예배하러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오다가 예수님의 행렬이 막 지금 행렬을 하는 의식, 그게 의식이니까 돌아다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 12살짜리가.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 엄마 걱정해. 요셉과 마리아 걱정해가지고 찾았는데 어떻게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성전에 가보니까 랍비들이랑 저 선생들이랑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그것을 봤잖아요. 왜 내가 우리가 너를 괜히 찾았다고.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나니까. 이거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말해요. 메시아의 자기의 신분과, 인간적인 이러한, 어머니 이런 또 가정관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인 것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어떻게 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는 그 과정 속에 포도주가 모자랐잖아요? 그때, 요청한 분이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마리아의 그 친척되는 집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런 호주로 모자라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여자야,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도 여자야라고 그래. 그러니까 메시아의 거루한 일에는 아무리 마리아 자기를 낳은 어머니 할지라도 간섭할 수 없는 거야.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여자여라는 일, 그리고 또 예수 동생들이 예수님 잡으러 온적 있죠. 너무 무리를 일으키니까 뭐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막 잡으러 할때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서 조용히 대화하는 일들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얘기 했죠. 누가 내 친척이며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대답이 뭐였죠? 예수님 대답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래요. 그 원리를 얘기하면서 이 말은 좀 너무 섭섭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제가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십자가상에서도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부모의 효도를 존중시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돋보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제가 어떤 글이 박유성 목사님의 글을 요새 그 글을 자꾸 보니까 거기 보니까 380만 불 들여가지고 소책자 있죠. 공산주의 소책자. 요만한 소책자를 온 세계에 퍼뜨린 적이 있어요. 사실 그 네덜란드 화란 있죠. 화란 거기도 공산주의로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하지만 이게 그 사상이 퍼지는 때였으니까. 그런데 유명 아브라함 가이퍼가 리폼, 개혁주의 사상에 딱 칼빈주의 사상에 서가지고 이걸 막았습니다. 그 진짜 그 수장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일이 있는데, 이 공산주의는 뭐냐? 이것은 기독교를, 가정을 파괴하는 곳이에요. 여기, 캄보디아에 꼭 여행 가면은 가는 곳이 뚫수령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해골,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해골 막 이렇게 과하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 그게 그곳이에요. 물론 킬링필드가 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나라마다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대가 저저 차인 저 어디 어디 저 노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다 있습니다만 특별히 폴포즈 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하기를 공산주의가 자기 나라에 정착이 되면 자기 나라가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국도 실패했습니다. 중국도 모택동이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저 노스 코리아 그것도 실패했어요. 무슨, 대약진 운동이라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러시아도 실패하고, 공산주의 다 실패했어요. 70년 만에 그냥 다문 닫아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그 잔존 세력이 남아가 지금 이렇게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양반이, 젊은 양반이 프랑스에 유학 갔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자기가 앞서간 그의 이상자가 누구냐면 스탈린이나 모택동이었거든요. 그들이 실패한 그 공산주의를 우리 사회에서 실현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5년 만에 170만에서 한 200만 이상을 죽였어요. 300만이나 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그냥 막 그냥 그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 죽이지 않나. 야, 요런 아이들은 들어가지 나무에 쳐 죽여, 나무에든지. 그 킬링빌드에 거기 그림이 나와요. 참 보면 아주 끔찍합니다, 얘는. 우리가 사람 죽일 때도 고통 해 죽이는데,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앉아있고 이럴 텐데, 즐비하게 누워있어요.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묶어가지고, 밑에 수갑 채워가지고,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야. 앉아있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대로 따로 해가지고, 요새 그것 때문에 이번 7월 달에 무슨 얘기가 들리던데, 작은 여러 가지 모든 일이 있습니다만, 그 내가 쭉 들어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이 아이는 분명히 국가의 재산이에요, 국가의 재산. 국가의 소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집에 못 삽니다. 그 부모는 계속 일만 하고 말이에요, 일만 하고. 요만한, 그, 저, 뭐, 그, 저, 15살 아래짜리를 다 훈련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촛만 맨질맨질하고 일도 안 하고 말 어기고 이러면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걸 목을 감아가지고 그냥 70살 시켜 죽여버리고. 아, 그 끔찍해요. 그래, 170만을 죽였어요, 이 사람. 가정을 다 팔, 그 가정 아이들이 가지 잡아먹고, 그 논에 그 고기들이 많거든요. 배도 배고프니까 그런 거 잡아먹어 걸렸다면 죽이는 거야. 그 집단 학살해서 저녁에 어디 처소로 옮기겠다 하면서 나오면 그 총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일들이 그 땅에 일어났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거. 그래, 가정은 누가 아버지냐? 폴포시 아버지야. 우리 공산은 똑같은 거죠. 예? 자, 이런 것은 마귀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인데 오계명을 다 무너뜨리는 거야. 오늘날 우리가 오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 이것이 사회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살고 우리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제자에게 인계하시는 참 효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여기 27절 한번 보십시오, 27절. 27절 시작.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자, 여기 보면 진정한 효도의 본을 치는, 자기가 예, 그 어머니의 장례를 생각했겠죠. 예? 장례를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사람이 항상 강건한 80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그거 왜 모르겠어요? 장례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 정말 불쌍하잖아요.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 동생들에게도 부탁을 안 했어요. 자, 제자들 부탁해요. 이게 귀한 효도의 본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마당에서도 어머니의 장례를 염려한 것은 예수님이 부모의 왕국을 존중한 거예요. 가정은 부모의 왕국입니다. 오늘날 부모의 왕국을 파괴하는 자는 심판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이 성경의 그 오리지널 얘기예요. 이런 효도에 보면은 십자가상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기독교는 가정을 존중하게 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의 가정을 늘 살펴야 될줄 아면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게 돼. 사실 우리 자녀들은 늘어저 부모 저 저들에게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만 이걸 늘 가르치고 늘 이것을 생각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숨을 내대고 권위를 세워야 돼. 신관이 확실해야 돼. 그다음에 가정의 부모에 대한 부모는 하나님 대리로 세운 권위야. 물론 그 예수 안 믿는 부모도 있지만 주 안에 하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본적인 자연적인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 도리어 더 해야죠. 이렇게 함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근화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저희 부모님 우리는 강원도 살아서 그 탄광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수 믿는 뭐 감리교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장로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그냥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되는 거지 뭐 예수쟁이들 뭐 야속꾼들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이렇게 늘 그래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더안 믿고.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저 예수 믿는 할머니 통해 가지고 이상해 무슨 얘기를 자꾸 들은 거야. 그 할머니 기도마에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그 유교학자. 그래서 저 며느리가 오면은 그 담뱃대 들고 말이에요. 머리 톡톡 치면서 말이에요. 절을 하면 머리 톡톡 치면서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된다고. 야속꾼이라고. 밤낮에 피박하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근데 며느리가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 믿게 하려고 웃으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계속 기도한 거야.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한 번은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 거야. 그래서 아파가지고 왜 누우니까 일어나질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 아프세요? 뭐 해가지고 저 봉양하면서 말이에요. 뭐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고 뭐 아주 열심히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날은 눈물을 흘리더래. 눈물을 그렇게 핍박하고 며느리 보기만 해도 그냥 싫어하는 이런 판국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더래. 그러면서 내가 저 너가 믿는 그 예수 나도 믿을 수 있느냐 묻을 때다 하더래요. 기도응답이지. 그래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저녁만 되면은 이 할아버지가 관 있죠. 관 유교 관이죠. 모자 갓 쓰고 갓이라 갓 쓰고 하얀 이란 곳 있고 말이에요. 꼭 뒷동산, 우리 집바로 뒤에 그 뒷동산 있거든요. 저도 그 기도했습니다만. 거기서 꼭그 추운 날꼭그 시간에 한 시간 정도 가가지고 그 며느리를 꼭 데리고 와요.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 과정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일단, 그래서 저 바로 이 효도로 인해가지고 예수 믿게 한 그 과정을, 그 생각을 늘 하는데, 사실 그 소문을 우리 어머니가 듣고서 말이에요. 예수의 씨씨가 생기지 않았냐. 물론 나중에는 내 동생이 이제 그 발파사고로 죽었어요. 막내 앞에서 그 자리에 죽는 애 봤어요. 그날 돌, 죽을 색깔에 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가지고 마음이 다 빠진 거예요, 그냥. 뭐 기운 빠진 사람처럼. 허한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옆에 있는 어떤 동네 아줌마가 그러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그 교회에 한번 나가 보더니 막 부흥에 참여가더니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예수님 이런 세계도 있네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냥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가요. 마지막에는 아버님 그때는 모르셨으니까, 아버지는 예수 자, 뭐 아주 그냥 공산주의자였으니까. 물론 너무 와사람이죠. 아, 그러지만 어느 날한날 어머니가 그날, 거기는 그러죠. 6개월 학습하고 그다음 6개월 세례받거든. 그래가지고 학습받고 이제 세례받는 날인데, 그날 새벽부터 이제 가서 새벽기도 꼭그 6개월 몇 주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는 날인데, 아버지가 그냥 자다 말기를 나그 똑바로 일일이 하더니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말이에요. 당장 이혼하자고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막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걸 딱 부딪히고 가시더라고요. 거기 내가 되게 인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신앙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 나중에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목사까지 됐습니다만, 이렇게 한 가정에 진짜 오계명을 지켜나가면서 지금 믿음의 생활, 부모를 예수 믿게 한 이런 한 샘플을 제가 할 때, 오늘 이 말씀하니 그 얘기 생각이 나누만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성부에 대한 분명한 신관, 우리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세운 이그 효도의 효대에 관한 이 계명, 이거 엄청난 약속, 첫 계명, 첫 약속인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는 거, 이걸 우리가 나 자신이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걸 배우도록 우리가 자꾸 나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향해서 이렇게 오계명을 세우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용서하시고, 그동안 우리 가정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변의 권위인 가정을 세워나가 부모들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바로하며, 또 이미 이렇게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권위들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확실하게 세워서 이 험한 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쓰임받은 귀한 생애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분일장의 온 성도들 잘 되고, 그리고 장성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